그 IBM이라는 그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하나가 원자예요.
와, 이거를 배열을 했어요?
네, 원자를 하나하나 조절을 해서.
실제로 움직였죠.
원자로 십자수를 한 거네요.
나노기술이 되게 막 각광받는 건 알겠는데 실생활에서 이거 응용되는 게 어느 기술들이 좀 있습니까?
암세포를 찾아가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붙였다가 그 타겟팅된 암세포에 가서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거나 열을 내면서 안쪽에서 세포를 태워서 죽이거나
현재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나노수 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뭐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주르륵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봐야 되겠군요. 미치겠다고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대학 SDI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총장님 보셨나요?
저도 S대 같은데.
아, 그러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과학을 보다에 또 처음 함께 해주시고요. 나노 기술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전해주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나노과학기술원에 있는 장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노라는 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가 그러니까 되게 작다는 건 알겠는데 감이 잘 안 옵니다. 머리카락 굵기는 밀리미터보단 좀 더 작은 정도 수준 되겠죠?
머리카락 수십 마이크론 수준이고요.
수십 마이크론.
나노미터 수준은 그 머리카락 굵기의 약 수천에서 수만 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구의 지름이 12,000km, 축구공은 약 20cm,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10나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구와 축구공의 비례관계가 축구공과 나노 입자의 비례관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지구 크기를 축구공 사이즈로 만들
축구공이 나노 입자에 해당되는.
와, 그렇게 작아요? 밀가루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그 밀가루보다 훨씬 작습니다.
퍽 치면 뿌옇게 날리는데 그 작은 밀가루 하나보다도 한참 작아요?
한참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시광의 네. 영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흡수 반사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노미터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가시광이 이제 수백 나노미터 수준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노 기술은 이제 수십 나노 이하의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죠? 아무리 칼이 예리해도 그건 못 자를 것 같은데 그죠?
물리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노 매뉴팩처링 기술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반도체의 미세 패턴을 만드는 리소그래피 기술들로 인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나노 패턴을 만들죠. 지금 반도체 패턴은 이제 10나노 이하, 5나노, 2나노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 외에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를 하나씩 쌓아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서 만들게 되면은 또 원자의 수백 개의 클러스터가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영역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를 이렇게 쌓아요?
네.
어떻게 쌓아요?
화학적인 합성 방법으로 원자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면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자파나 이런 것들로 실제 원자를 옮겨서 각각을 조절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게 쪼개져도 얘네들이 어떤 고유의 특성을 가져요? 왜냐면 너무나 잘게 쪼개지면 아예 그냥 성질 자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항상 예리했어요.
나노기술이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물질 자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특성이 나노 크기 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새로운 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응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새로운 특성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작아지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알려진 녹는 점 이런 네. 것들도 어떤 물질들의 부피가 극단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표면에 드러나는 원자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물질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녹는 점도 낮출 수 있다. 또는 결정 구조 같은 것들도 표면에 있는 원자들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정 구조도 바뀌고 메타 구조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굴절률이나 유전률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철이 한 1000도쯤에서 녹다 치는데 얘를 나노 단위로 쪼개놓으면 1000도가 아닌 300도에서 녹든지 아니면 더 높아지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예리하시지만
아,
맞는 그렇습니까? 말씀입니다. 네.
아, 옛날에 제가 연탄재는 많이 맡아봤거든요. 나노 단위는 아니었나 보지 걔네들은.
수소 원자 되게 크기가 0.1 나노 정도라고 들었는데
수소 원자 하나가?
네.
0.1나노예요.
저도 물리학자지만 정말 너무 현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서 리토그래피 기로 만들 때 요새는 선폭이 몇 나노잖아요. 사실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요?
갈 때까지 간 거죠.
0.1 나노로 선폭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뜨면서 처음에는 이게 스케일 다운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부피를 효율화하는 개념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미세 패턴으로 들어갈 때 뭐 양자 터널링 효과가 나타난다던가 해서 새로운 특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금속이 절연체가 되거나 반도체가 금속처럼 작동이 되거나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조절해야만 우리가 더 미세 패턴을 잘 만들고 조절을 할 수 있겠다.
기술력을 자랑하는 측면에서 옛날에 IBM에서 단편 영화 하나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아, 저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영화라고 해가지고
A Boy and His Atom인가 뭐고요. 네.
원자를 배열해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약간 낙서 같은 사람인데
그게 움직여요?
네, 그게 움직이게 다 제어를 해서 스톱모션으로
한 컷 찍고 네, 움직여서 한 컷 찍고 근데 원자 하나하나를
뭘로 움직여요? 원자 하나는?
그게 아마 IBM에서 개발했던 STM을 통해서 STM 이제 원자를 뭔데요? 직접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전류를 조절을 해가지고 원자를 직접 움직이는 것을 본 거죠. 그게 또 노벨상을 받았죠. 아마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노 수준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가 넓어지기도 했죠.
제가 조그만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갖고 왔는데 IBM이란 글자가 있잖아요. STM으로 이 이미지를 발표해서 학생 때 정말 놀랐던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IBM이라는 그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하나가 원자예요.
와 이거를 배열을 했어요?
네, 원자를 하나하나 조절을 해서
실제로 움직였죠.
원자로 십자수를 한 거네요.
그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정말 거의 뭐 뒤집어졌었습니다.
와 나 이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원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도 힘들지만 얘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얘네들끼리 뭐 붙어버리거나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얘네가 하지 않을까?
원래 STM은 원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인데 그걸 이용하면 원자 자체도 옮길 수 있는 거죠.
전류를 주입을 하면서 원자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리펄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고요. 전하를 주입을 하면서 그 표면에 드러난 원자들이 어떤 구조로 있는지를 디텍트하는 시그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하나하나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도 물리학자지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거죠. 그거 주세요.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도 혹시 있습니까?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이제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이제 펨토 뭐 이런 단위로 내려가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의 크기. 원자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원자보다 더 쪼개서 그 다음 전자 그 다음에 그 전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전자는 사실은 크기를 보통 얘기를 못하거든요. 양성자 중성자만 해도 쿼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입자라서 크기가 있어요.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인데 양성자 하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광학적으로 관측이 돼요? 아니면 그냥 그건 아니고 얘가 여기 있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노 입자의 경우에 네. 광학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빛이 지나가는 파장보다 작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볼 수 없다고는 했지만 네. 사실 흡수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발광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디텍트를 하게 되면 네. 이제 광학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죠.
맨 처음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실제로 밝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막 현미경으로 찾다가 얘 뭐야? 나노 입자인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퀀텀다 같은 네.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게 반도체 나노 입자가 아주 작게 되면서 양자 구속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기존에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1980년대 초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에키모프 박사는 러시아에서 광통신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광섬유를 개발을 하는데 광통신에서는 지나가는 신호가 깨끗하게 다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면 일정 신호를 흡수를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섬유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정 파장이 계속해서 흡수가 되는 게 보이고 만드는 조건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이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하니까 아, 광섬유 안에 있는 반도체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이 달라지는구나 를 알면서 이게 퀀텀 탓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에 있는 벨랩에서는 태양전지를 만들면서 반도체를 막 쪼개서 흡수되는 효율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작게 만들면서 크기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럼 그럼 이걸 실제로 크기에 따라서 이게 흡수되는 게 달라지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하면서 퀀텀 컨파인먼트 효과 때문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나노 기술이 되게 막 각광받는 건 알겠는데 실생활에서 이거 응용되는 게 어느 기술들이 좀 있습니까?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거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사실 이 반도체 나노 입자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만든 게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고 보고요.
디스플레이요?
그리고 카본 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라던가 그래핀 이런 것들이 또 유명한 소재들인데 어디에 섞어서 강도를 강화하는 것들로 쓴다던가 배터리나 이런 전극에 넣어서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데 쓴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도마뱀 개코 아시죠?
개코?
네, 거기 나노 패턴을 뜨게 되면 접착력이 생기니까 네. 이렇게 벽에 붙어서 다니는 그런 것들도 나노 기술이 응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의 나노 기술이 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퀀텀 다시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퀀텀 다시 반도체 나노 결정 구조이고 직경이 약 10나노 정도 되는 구조고요. 이렇게 네. 나노 크기로 줄이게 되면 원래 반도체가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축적돼 있는 에너지 밴드가 있잖아요. 이게 양자 구속 효과가 생기면 분자나 원자처럼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네. 특정 에너지 레벨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이 조절된 에너지 레벨에 흡수되고 발광되는 파장이 변하면서 크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시각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예. 가시광에 해당되는 파장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적색과 녹색 이런 예.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소재로 퀀텀 닷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네온 사인, 수은 가로등 걸면 딱 정해져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예. 자연에 있는 원자들은. 예. 그런데 이 퀀텀 닷은 우리가 그 크기를 조정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네온 사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색깔이 네네.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퀀텀 닷은 크기를 조정하거나 거기서 사용하는 물질을 바꾸거나 해서 우리가 인공원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디스플레이에 쓰는 거고요.
레드인지 그린인지 일종의 발광하는 픽셀 같은 거가 색깔이 달라진다는 건 각각의 실제 물리적인 사이즈가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특정한 반도체 소재를 정해서 그거의 크기를 줄이면 이게 어떤 색깔을 내는지를 계산도 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의 전기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색깔이 막 바뀌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 정해져 있겠죠. 빛이 나오는 이유가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두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냥 디스플레이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램프들이 다다닥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가 이게?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교수님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LED TV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네. 보는 건 이제 LED를 광원으로 사용을 하고 그 네. 앞에 광전환체 예를 들면 청색을 광원으로 사용하면 녹색과 적색 이렇게 삼원색을 낼 수 예, 있도록 예. 만든 다음에 컬러 필터를 통과해서 내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예 신호등처럼 빨간색, 녹색 이런 LED를 모아가지고 각각을 RGB로 백색을 네. 만들어서 무기 LED 반도체를 이용한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것들은 고개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사이니지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반도체 중에서 RGB를 발광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혼합해서 백색을 발광한 다음에 컬러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퀀텀 닷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는 청색 무기 반도체를 사용하고 적색과 녹색의 퀀텀 닷을 사용하는 경우이고요. QD OLED라고 하는 것은 청색 OLED와 적색 녹색의 퀀텀 닷을 사용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퀀텀 닷으로 블루를 잘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크기 때문인가요?
더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려운 거고요.
크기 때문이군요.
작아질수록 표면에 있는 원자가 많은데 그 원자들이 모두 결함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 효율이 높고 더 선명한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QD OLED는 그런 뜻이군요.
QLED.
QLED?
네.
QD OLED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QD OLED도 지금, 있군요.
네, QD OLED라고 하는 것은 청색 OLED 광원을 쓰고 퀀텀 닷을 적색과 녹색을 쓴 것. QLED라고 하는 것은 네. 청색 무기반도체 LED를 쓰고 적색과 녹색의 네. 퀀텀 닷을 쓴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은 청색과 적색과 녹색 퀀텀 닷을 가지고 전류를 주입을 해서 직접 발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QD LED라고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많이 복잡하고 실제 구동되는 방식들이 좀 달라서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도.
대체로 좀 많이 비싼 게 OLED죠?
사실 가장 비싼 건 마이크로 LED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TV가 4K, UHD TV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고해상도의 픽셀을 하나하나씩 마이크로 LED로 한 땀 한 땀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 비용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싸고 중동 부자들 정도 수준이 돼야
정품이나
네. 나노 크기로 반도체가 많이 작아지면 저장 용량이든 처리 연산 용량이든 굉장히 하여튼 좋아질 거 아닙니까? 많이 저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손톱만한 크기 정도의 반도체 하나면 대략 어느 정도 용량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게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까?
리처드 파인만 씨가 나노 스케일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했을 때 바늘 끝에다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4볼륨을 넣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바늘 끝에다가?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수준.
와, 그래요?
와. 나 진짜.
예전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 홍보할 때 종이 엄청 쌓아놓고 이 위에 우리 컴퓨터 디스크면은 이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해서 엄청 센세이션한 광고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걸 훨씬 더 압도하는 거네요. 이제 바늘 하나 이렇게 딱 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무심하게 쓰는 스마트폰에 그게 다 돼 있다는 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이미 나노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메모리 칩이라던가 프로세서 등이 다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 그런 거 생각하면 싼 거야. 스마트폰 맨날 비싸다고 좀 불만이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파인만이 브리테니카를 예를 들었는데 그 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제는 브리테니카 24권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저 나노 기술하면 많이들 의료용 로봇 같은 거에 비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몸속으로 들어가갖고 문제 있는 곳에 장기 막 용접하고 땜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고치고 안 좋은 병균들 싹 몰아내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의료용 나노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까지 좀 왔습니까?
의료용 나노 로봇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바이오 센서를 하게 되면 나노 입자의 표면에 활성화된 원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능기들을 붙입니다. 암세포를 찾아가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붙였다가 그 타겟팅된 암세포에 가서 이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금나노 입자가 사실은 다양한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열을 내면서 안쪽에서 세포를 태워서 죽이거나 이제 그런 의료용까지는 가능한데 사실 이걸 로봇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뭐 센싱도 해야 되고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아직 결합이 돼야 되니까 이걸 나노 크기로 줄이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세포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나노 크기 크기로는 좀 너무 작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요. 나노 크기로 하면은 기껏 원자 몇 개로 그런 걸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는 나노 스케일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배터리를 넣고 움직이는 구동 장치를 넣고 하는 거는 전 좀 무리일 것 같고 제일 전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몸에 넣어서 원하는 곳까지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 초음파를 쏘든 자기장을 쏘든 하더라도 이게 몸 몸의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노 로봇만 움직이게 하는 게 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딱 그것만 골라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얘만 움직이게 한다는 게 전 약간 상상은 안 돼서 좀 현실적으로 넘어와야 할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나노 로봇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들이 염증 있는 부위라든지 하여튼 병이 생긴 그곳에 가서 어떤 특정한 역할 같은 걸 해주는 정도는 지금 이제 가능한데 우리의 세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앞으로 는 이런 나노 기술들이 생기면 다 미세화가 가능해지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라던가 통신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을 할 때 좋은 어떤 기술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네네.
나노 입자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나노 입자들은 부피 대 표면적의 비율이 엄청 커서 웬만하면 어디 붙어버릴 것 같거든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실 나노 입자만 생각하면 이제 물리학자들 입자들의 생각은 이 나노 입자를 그대로 만드는 아이디어란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 만들어진 나노 입자는 표면에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입자들 간에도 인력이 존재해서 자기들끼리 덕지덕지 붙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면에다가 몸속에서 안전하게 분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있는 세포들하고 더 잘 붙거나 아니면 붙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조절을 네. 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굉장히 하여튼 많이 활용이 앞으로도 될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제일 유력한 분야 쪽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에너지, 센서.
센서는 뭐예요?
센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적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자율주행을 할 때 적외선 감응 센서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반도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노 입자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되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태양전지에도 특수한 파장을 흡수를 시켜서 이제 효율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감지를 해갖고 뭐가 튀어나온다, 저 건물 뒤에 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센싱인데 여기에 반도체가 아닌 이런 나노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런 센싱도 가능할 수 있다.
싼 가격으로 반도체 입자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을 더 쉽게 이제 코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센서를 만들 수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굉장히 진공장비를 사용을 해서 반도체를 그로스 시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액공정으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더 싸게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천문학 쪽에서는 나노기술 활용하는 관측기계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은 어쨌든 빛을 보는 도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시광을 관측을 해도 수백 나노미터 스케일의 파장의 빛을 보는 거니까 만약에 거울의 곡률이 약간 틀어졌다 혹은 조금 울퉁불퉁한 요철이 미세하게 있다 그러면 수 나노미터 스케일의 미세한 차이가 빛의 간섭 무늬를 만들거나 이런 관측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 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만들 때 제임스의 거울 사이즈가 지름이 6.5m쯤 돼요. 근데 그 거울을 만들 때 얼마나 매끈매끈하게 만드냐면 만약에 똑같이 이제 그 거울을 지그만하게 늘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표면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미세한 요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잘 깎아도. 근데 그 미세한 요철의 차이가 지그만한 크기로 커진 거울이라면 그게 고작 20cm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끈매끈하게 깎아야 하는 작업이고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게 나노라는 게 지구 안에 있는 축구공. 네. 근데 지금 축구공이니까 네. 거의 정말 나노 스케일로 네. 컨트롤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단적인 사례가 사실 허블 망원경 때 있었거든요. 이 허블 망원경은 이제 지름이 2.5m쯤 되는 망원경이었는데 얘가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소한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구면 곡률이 아니라 약간 이제 초점을 잘 모으려면 좀 독특한 곡률로 이제 깎아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에 넣기 전에 이 거울을 잘 깎았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거를 널 커렉터라고 부르는데 이 널 커렉터를 만들 때 1mm의 오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두 눈치 못 챈 거예요. 검증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세팅해서 맞춘 거울은 당연히 곡률이 어긋난 거죠. 그래서 그 가장자리 곡률이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어긋났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제 올라가서 관측을 하니까 완전 이제 상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우주인 보내서 수리하고 해서
수리를 이제 했어요?
네,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렌즈 삽입술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눈에 렌즈 끼워서 보정하듯이 보정하는 광학장치를 그 안에 이제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도를 이제 끌어높인 거고 제임스웹은 더 커다란 눈으로 이제 적외선을 또 보다 보니까 더 이제 민감하게 꾸불꾸불한 요철을 최대한 잡는 거죠.
아니, 그 정도 미세한 차이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면 우주에도 물론 대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겠지만 수많은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 거울을 좀 때리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 허블 때만 해도 그런 건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왜냐면 어차피 거울은 우주망원경 경통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온도 같은 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좀 더워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온도 변화가 생기면 열팽창 수축을 하니까 내구성이나 구면 곡률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미세한 운석이 때릴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크게 없었죠. 근데 제임스웹이 됐을 땐 좀 문제가 돼요. 제임스웹은 나중에 사진 보시면 경통이 없어요.
아, 맞아요. 그냥 이렇게 공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워낙에 거울이 크니까 경통은 따로 없고 그냥 그 거울 반사경만 이렇게 대놓고 노출돼 있거든요. 게다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너무 만만한 관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운석을 많이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망원경 뒤에 액추에이터라고 일종의 그 피스톤 같은 장치가 있어요.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울이 총 18조각으로 쪼개져 있어서 각각의 조각 거울마다 또 피스톤으로 누르고 짜바당기고 누르고 짜바당기고 하면은 곡률이 컨트롤은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거울들이 혹시 방향이 어긋나면 옆으로 위아래로 또 돌리고 하는 그런 장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완벽한 하나의 단일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제임스비 관측하자마자 꽤 큰 운석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울 하나가 좀 크게 깨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크게 어긋나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또 이제 보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진짜 정확하게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측정해야 되는 그런 데에는 역시 나노 기술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는 저 나노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혹시 생각해도 됩니까?
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NT라던가 그래핀 이런 것들이 노벨상을 받고 또 퀀텀 닷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많은 연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또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저희들은 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네. 굉장히 많은 과학 발전을 하면서 나노라는 어떤 트렌드를 빨리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이런 곳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나노 수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뭐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주르륵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봐야 되겠군요.
어떡하지?
미치겠다고요? 아니, 선생님.
네, 뭐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약간 해탈하신 것 같은데.
아,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저희가 소재 기술도 상당히 좋고, 에너지 기술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아이언맨 수트가 뭐 나노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디스플레이에 먼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파손이 생겼을 때, 그게 만약에 복구가 되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꽤 의미는 있을 것 같거든요.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망원경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상이 기반하고 있는 게 작은 나노물질로부터 출발해서 얘가 일종의 재조합하고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개념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게 그레이 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레이 구?
이게 어떤 거냐면 먼 미래에 우리가 아주 작은 나노 입자로부터 출발해서 얘가 자기 조립을 통해서 점점 크기를 키워가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자는 주변의 다른 원자들을 모아서 자기와 똑같은 나노 입자를 점점 생산해 가다 보면 지구 전체가 그레이 구, 회색의 구로 덮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재밌는 상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조립화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거에서 출발해서 점점 규모를 키워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 브릭이라는 영화 있어요. 지금도 있을걸요?
브릭? 네. 벽돌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 같은 것들이 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지 못하는.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이 이 사람들이 결국 건물 밖을 탈출하거든요. 근데 도시 전체가 아까 얘기한 그레이 구처럼 이렇게 자기 조립하는 건물을 보호하려고 처음에 만들었지만 이게 도시 전체를 뒤엎고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다 죽고 그런 미래가 굉장히 재밌게 그려진 영화예요. 그걸 그레이 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물컵 하나 정도의 크기의 나노 입자들이 좀 있는 거죠. 얘네들이 굉장히 입자 작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막 육각형 구조 뭐 이런 구조들로 이렇게 쫙 아주 얇게 그러나 공간은 넓지만 매우 튼튼하게 결합이 스스로 막 됩니다. 어떤 전기 자극 등을 통해서. 그럼 이제 막 집 같은 게 막 지어져요. 전기 자극 주는 거에 따라서.
예전에 영화의 터미네이터에 금속 입자들이 조립이 되면서
티천. 이제
네, 뭐 그런 게 만들어졌다가 또 다시 없어졌다가 네, 이런 걸 보고
그렇죠.
아, 저게 셀프 어셈블리 개념을 그렇죠. 이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네. 셀프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고분자의 블록 단위에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는 특성들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긁혔다가 다시 약간 열을 가하면 다시 들러붙고 그래서 이제 완벽한 그런 것들도 나노 기술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셀프 어셈블리를 할 때는 자연적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원리들에 의해서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를 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꿈에 해당되는 창의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또 사후 아이템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진짜 현실성이 있습니다. 나노 코팅을 쫙 해요. 굉장히 얇은 스파이크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얘네들은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오면 근처면 다 터져버려요. 물리적으로. 나노 입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세균이나 박테리아조차도 닿으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물리적으로 살균 내지 멸균을 해주는.
오, 물리적인 살균.
그렇죠. 화학적인 게 아니고.
나노 요철 구조가 찔러서 화학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미 은나노 입자가 예전에 항균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코팅하는 게 좋은 예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항균도 했지만 사람한테도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뭐 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뾰족한 걸로 잘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세포들이?
예, 뾰족하면 이 세포가 와요. 얘가 붙은 다음에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있어야지만 터질 거 아니에요. 논뜻 생각하면 그냥 딱 붙고 그냥 그걸 끝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잘 달라.
네, 잘 붙기만 할 것 같은데.
세포의 크기에 해당되는 만큼 푹 찔러야 되는데 네. 세포에 비해서 너무 작아.
그러면 그거 기다렸다가 누르고 기다렸다가 누르고.
아니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런.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선은 싫어요. 네, 컵이 있죠. 코팅했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워낙 이제 그건 작으니까. 마십니다. 마실 때 제 입술이 누르죠. 그럼 거기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눌려서 터집니다. 어때요? 누르는 순간 터지지.
근데 그중에 안 터지고 입으로 옮겨가는 애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애가 질기내면 그냥 나는 걔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터질 애들만 터져라. 아, 이거는 안 받아들이신다 이거죠?
네.
사업 아이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우리가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 아이템이 다이어트랑 탈모 아니겠습니까? 결국 탈모라는 게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안 빠지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더 나게 하는 것까지 뭐 다음 이슈고. 일단 있는 것만 안 빠져도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나노 기술로 모공 안에서 얘 털을 붙잡는.
왜 자꾸 제 시선을 피하시는 거죠?
시선이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고 있긴 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거 좀 어려울까요? 그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안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나노라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사실 의료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면역 시스템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세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연구들이 네. 추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다른 아이템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네.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줄지는 아직 이제 미지수인 거군요.
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네. 거기에 무지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 맨이 끼니까 선글라스 렌즈를 나노 어떤 걸로 해갖고 탁 버튼 누르면 파란색, 탁 버튼 누르면 갈색, 검정색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전기 신호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현재 구글 글라스라던가 전기를 할 때 굉장히 소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들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노 기술을 적용을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여튼 이제 오늘 나노 기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은 생명 안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면 얘가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최첨단의 모든 기술들에는 거의 나노 기술들이 다 쓰이고 있거나 더 많이 쓰일 예정이다.
네.
여기까지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지금 2나노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1나노, 뭐 0.5나노 이렇게는 못 가죠?
그냥 소규모로 가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의 발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1나노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좀 서로 간섭이나 이런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정확한데요? 그 부분을 정말 잘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아주 작은 데다 저장할 맞습니다. 수 있게 되는 거죠.
힘들죠. 제가 뭐 광자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이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평준화가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지식은 굉장히 최첨단 달리는데 어떤 건 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 맞춰가는 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 오늘은 저희가 나노 공부 한번 재밌게 해봤고요. 충분히 이제 다 배우셨죠?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또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